세계 소식 톡톡. 세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의 허고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별일 없으셨죠?
네, 좋은 한 주였습니다.
네, 그럼 좋은 한 주 어떤 소식 준비하면서 보내셨나요? 첫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소식은 안타깝게도 조금 슬픈 소식입니다. 중국 중부 스촨성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로 여행객 100명 이상이 고립돼 추가 사상자 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가옥 13만 채가 파손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네.
앞서 중국 지진국은 8일 오후 9시 19분께 스촨성 아바주의 주자이거우 현 인근에서 규모 7.0 지진이 관측되자 1급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유관 부문에 신속히 대응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원은 주자이거우에서 39km 떨어진 지하 20km 지점입니다. 스촨성 성도인 청두에서는 28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주자이거우에서 80km 떨어진 주황공항도 강한 지진을 느꼈으나 사상자는 없으며 현재 활주로 등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이 공항에서도 지진이 느껴졌나 봐요.
네. 항공편 중 한 편은 지진 발생 후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한 주자이거우, 이곳은 또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피해가 더 크다는데 어떤가요?
네, 우리식으로 구체구라고 하죠. 주자이거우는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데 100개 이상의 호수와 분수, 폭포로 자연경관이 빼어납니다. 199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매년 찾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에 몰린다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8일에만 3만 8천여 명의 관광객이 주자이거우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네, 더 큰 피해 소식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유럽 사람들의 밥상에서 달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원래 달걀은 주재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인체에 치명적인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달걀이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발견되면서 살충제 달걀에 대한 공포가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벨기에 당국은 지난달 20일 일부 계란에서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다고 처음 발표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와 독일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FP는 7일 살충제 달걀 수백만 개가 네덜란드와 독일 등지에서 리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사법당국은 이날 살충제 달걀 유통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피프로닐이라는 성분이 어떤 물질이죠?
피프로닐은 벼룩이나 진드기 등 해충을 없앨 때 쓰는 맹독성 물질로 인간이 직접 섭취하는 동물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하면 간, 갑상샘, 신장 등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분이 포함된 달걀이 발견된 것에 대해 유럽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벨기에 검찰은 자국 제약업체가 제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피프로닌을 섞은 살충제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일간지는 네덜란드 양계 업체가 달걀에 기생하는 붉은 닭 진드기를 잡기 위해 피프로닌 성분이 포함된 벨기에산 살충제를 1년 넘게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달걀을 수입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피프로닐 성분이 계속 발견되고 있나 보죠?
네. 프랑스 중서부의 두 개 식품 가공 공장에서는 피프로닐 성분이 다량 검출된 달걀이 발견됐고 영국은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달걀 2만 1000개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안나 카이사 이트코넨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 스위스까지 살충제 계란 유통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 계란은 인간의 주된 식자원인데요.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방송원님, 지난주에 베네수엘라 재헌의회가 투표 조작설에도 취임식을 강행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아, 기억나죠. 허 기자가 전해줬잖아요.
네, 기억력이 좋으시군요. 근데 이 재헌의회가 시작하자마자 베네수엘라 최고 기관이 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독재 정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일이죠?
네, 8일 현지 언론 등 외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재헌의회는 모든 정부기관보다 재헌의회가 우위에 있음을 선포하는 법령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우파 야권이 장악한 의회나 다른 정부기관이 재헌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당 출입을 저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나요?
마두로 대통령은 그간 개헌 권한을 갖는 재헌의회가 정치 혼란을 해소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야권과 국제사회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재헌의회가 마두로 정권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재헌의회가 헌법 개정은 물론 의회의 면책특권 박탈, 반정부 인사 탄압, 심지어 대통령 임기 연장 등의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이어서 법원도 차베스 대통령의 독재에 가담하고 있다면서요?
네.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은 반정부 시위의 중심지로 떠오른 차카오시 라몬 무차초 시장에 대해 징역 15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무차초 시장이 반정부 시위대가 도로를 막는 것을 봉쇄하지 않고 이들이 설치한 장애물을 치우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정권의 반정부 인사 탄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일도 있었나요?
네. 지난달 30일 개헌을 명분으로 선거를 거쳐 탄생한 재헌의회는 첫 조치로 정권의 비판적인 루이스 오르테가 전 검찰총장을 해임한 바 있습니다. 오르테가 전 총장은 공직 연구 박탈, 재산 동결, 출국 금지 등의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상황이 계속해서 혼란스러운데요.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방송원님, 요즘 버스나 지하철 타면 좀 한적하다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 타면 사실 많이 붐비진 않더라고요, 요즘은. 아마 뭐 휴가철이라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은 7월 말에서 8월 초는 여름 휴가철인데요. 이 여름 휴가철은 외국에서도 우리와 크게 다른 게 없나 봅니다. 이 산적한 현안을 제쳐두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먼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남편과 함께 산행하거나 맥주를 마시며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주에 허 기자가 메르켈 총리 휴가 소개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9년째 같은 휴가지 또 5년째 같은 옷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기억하시네요. 지난주에도 휴가 중이었고 이번 주도 휴가 중입니다. 유럽에서는 긴 여름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메르켈 총리 이번 휴가도 3주라고 합니다.
야, 휴가가 3주라니 정말 부럽네요.
저도 정말 부럽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역시 지난달 이탈리아 북부 휴양지에서 3주간의 여름 휴가를 시작했습니다.
메이 총리도 휴가 기간이군요.
네. 메이 총리는 스위스 알프스 산간 지역에서 하이킹을 즐기며 휴가를 보낼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남시베리아 투바 공화국에서 지난 1일부터 사흘간 휴가를 보냈습니다.
3주와 사흘이라 이 푸틴 대통령은 짧은 휴가를 다녀왔네요.
그렇네요. 비록 3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번 휴가에도 강인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크렘린 군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푸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우통을 벗은 채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내년 3월 대선 도전을 앞두고 건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지금 휴가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난 4일부터 휴가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가는 총 17일이라고 합니다.
3주에는 조금 몸이 치네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휴가 중임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어서 정말 휴가를 간 것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게요.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관한 뉴스가 쉬지 않고 나오던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휴가가 아니라 업무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는 백악관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개보수 작업에 들어가서 뉴저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아, 백악관에서 안 하지 뉴저지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다음 주에는 뉴욕에 가서 많은 회의를 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일정과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완전히 업무 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취임 200일을 맞았습니다.
벌써 200일이 됐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백악관에 있을 때와 같이 트위터를 하며 하루에만 14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거 참 트위터를 통해 하루에 14개의 글을 올리는 대통령 정말 참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알려주시죠.
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미국 일리노이주가 그의 생일을 무급 휴무일로 지정했습니다.
생일을 무급 휴무일이요?
네. 브루스 라우너 일리노이 주지사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생일인 8월 4일을 오바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지난 4일 통과시켰고 이 조례안은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일리노이주와 인연이 더 깊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주에서 인권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일리노이주 시카고대에서 법학 강사로 재직했습니다. 1997년에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으며 2008년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습니다.
이 공휴일까지 지정된다고 생각하니 이 지역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일리노이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5월 오바마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한 차례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법정 공휴일이 늘어나면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반대 주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의 날을 법적 강제성이 없는 무급 휴무일로 하는 조례안을 다시 발의해 이번에 통과시킨 것입니다. 라오너 주지사는 반드시 법정 유급 휴일일 필요는 없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을 기리는 날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 전 대통령을 기리는 데 큰 의의가 있겠죠.
일리노이 주는 오바마 외에 에이브라임 링컨, 율리시스 그랜트, 제럴스 포드, 노널드 레이건 등 역대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가 전직 대통령 생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생각보다 많은 대통령이 배출됐었네요. 아무쪼록 오바마 전 대통령에겐 굉장히 뜻깊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미국에서 저택 하나가 단돈 10달러에 매물로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달러요?
네.
제가 사야겠네요.
현지 시간으로 미국 UPI 통신은 뉴저지주의 한 저택이 값싼 매물로 나오게 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1906년에 지어진 방 6개짜리 하얀색 주택에 책정된 가격은 10달러.
6개짜리에 방이 딸려있는데 10달러밖에 안 된다고요?
네. 우리 돈으로 겨우 만원 수준입니다. 누구라도 당장 집을 사겠다고 나설 것 같은데 매물이 나온 뒤 꽤 시간이 흐른 지금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바로 주택을 사는데 붙은 단 한 가지 조건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이죠?
이 집을 사게 될 새로운 집주인은 이 집을 지금 있는 땅에서 형태를 보존한 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즉, 집을 고스란히 들어서 옮겨야 하는 꼴입니다.
아니, 너무 황당한 조건 아닌가요?
네. 이런 황당한 조건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집은 지난 2001년 세상을 떠난 미국의 미식 축구 스타이자 FBI 사상 첫 흑인 요원이었던 오브리 루이스가 살았던 집입니다. 집이 가진 역사적 가치 때문에 원형대로 보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주인은 집이 옮겨지고 나면 이곳에 새로운 집들을 여러 개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기존의 집을 옮기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집이 언제 팔릴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신박한 발상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그럼 다음 소식 알려주시죠.
네, 중국도 연일 4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각종 피서법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서 100대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지하철 피서입니다.
어떤 거죠? 지하철 피서라고 하면?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서는 수백 명의 피서객들이 에어컨이 나오는 지하철 중앙홀로 몰려들어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가족 단위의 시민들은 매트와 타월 가지고 나와 지하철역 중앙홀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잠을 자거나 음료수를 마시면서 잡담을 나누고 더위를 피합니다.
조금 그런데 이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한복판에 이렇게 매트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상하시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휴가 행태에 대해 찬반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에어컨을 집에 설치할 돈이 없는 서민들에게 좋은 피서법이라며 옹호하는 데 비해 일부는 비문명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 웨이보 이용자는 서민들에게는 좋은 피서법이다. 이들이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게 없다. 며 에너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이들은 피난민 같다면서 도시가 문명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이죠?
중국의 한 여성이 거의 30년 동안 키워온 아들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을 키웠는데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요?
네. 1989년 2월 중국의 장 모 씨는 상하이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 왕 예 씨를 낳았습니다. 엄마가 됐다는 기쁨도 잠시 장 씨에겐 말 못할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줄곧 친척들과 친구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의문이죠?
아들이 어쩜 이리도 잘생길 수 있어? 어떻게 둘 사이에 영 딴판인 아이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좀 황당한데요?
같은 질문은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편 역시 의구심에 시달리다가 부부는 결국 2004년에 이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애가 아니라 다른 남자랑 논 애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이혼 후 7년 뒤 남편은 자신과 달리 너무 잘생긴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장 씨 그리고 아들은 DNA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장 씨는 아들은 눈이 크고 오똑한 반면 그이는 그렇지 않다. 아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생겼다며 전 남편의 DNA 검사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뭐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리고 또 얼마나 부모와 달랐길래 이렇게 아들이 너무 잘생겼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을까요?
그런데 의심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정말요?
네. 검사 결과 아들은 엄마와 아빠 중 어느 한 명과도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과를 듣고도 납득하지 못했던 아들과 두 사람은 지난해 또 다른 DNA 검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장 씨는 산부인과에서 아들이 태어난 직후 병원 측의 실수로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 씨는 진짜 아들을 찾고 싶다. 또한 왕예가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아니 산부인과에서 아기들이 바뀌었다는 건데 좀 믿을 수가 없네요.
네, 중국에선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병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을 위한 조사팀을 꾸렸으며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가족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사 결과 우리의 잘못이 나타나면 기꺼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참 뭐 엄마로서도 마음이 아프고 또 아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픈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네, 한 주간의 세계 소식 정리해 주신 허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